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전체 전선에 걸쳐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에게 도망칠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지역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하르키우, 돈바스 등 전체 전선에서 활발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이 제공한 정교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남부 영토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크림반도, 북부 헤르손 지역을 포함해 흑해 연안 근처의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남부의 우크라이나 진영이 러시아군 전방 병력의 방어선을 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고 방공부대가 헤르손 인근에서 미사일 수십 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례 없는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0월 16일 개최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어제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대회 날짜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지도 아래 달성한 주요 성과들이 강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대회에서는 또 공동번영의 기치 아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시 주석의 노력을 포함해 그의 대표적인 정책 조치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는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지난 10년간 중국을 통치했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군이 자국 영토에 진입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작전기획실 부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해상과 상공 12해리에 진입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타이완군은 예외 없이 자위권과 반격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협을 가한 뒤 자국 영토를 떠나라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중국 무인기에 대해서도 같은 반격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 부부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군은 어제 중국 무인기에 대해 첫 실탄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인기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지시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무인기가 자국 관할 지구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정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내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동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수장들은 3자회동에 앞서 오늘 양자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왓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3자 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동맹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안보수장들이 논의할 의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내일부터 러시아 주관으로 실시되는 극동지역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인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인도의 훈련 참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을 앓아오다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85년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개혁과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능력 고도화에 따라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식량 사정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존 관측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실험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 행동에 나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앞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 왔다고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NSC 대변인실은 또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는 북한의 자체적인 공개 성명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도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장기간 활용을 염두에 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3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끝났지만 2018년 폐쇄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30일 VOA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최근 풍계리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이 장기간 활용을 위해 실험장을 정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What it tells to me is that this is for long-term use. It's not just.
과거 북한 핵 사찰에 직접 참여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단지 한 번 핵실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이 장마철 이전부터 홍수에 대비해 실험장과 행정 건물 주변의 도로를 재정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ctually, during this spring and summer, they have hardened the road.
북한이 봄과 여름에 일대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상태가 훨씬 나아졌고 교량들 또한 개선됐다는 점이 CSIS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규모가 가장 큰 4번 갱도는 홍수 피해로 복구가 적어도 수개월 남았지만 3번 갱도는 거의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갱도 앞에서 실질적인 폭발과 기록을 담당해야 할 측량소 건물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직 2018년 폐쇄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wonder whether Tunnel 3 is yet completed fully.
따라서 3번 갱도가 완전 복구됐는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측량소를 포함한 추가 건설은 언제든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4번 갱도의 경우 CSI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 복구에 한참 더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4번이 아니라 3번 갱도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Kim Jong-un has said he's militarizing the nuclear weapon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경량화를 선언했고 따라서 북한이 큰 규모의 핵실험이 아니라 10에서 20킬로톤 규모의 작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 동향은 미식별된다며 북한 동향을 설명해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가장 유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쉐릴 로퍼 전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연구원 역시 풍계리 갱도 내부 상태만 안정되면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핵실험은 지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는 갱도 밖에 지상 운영에만 영향을 미칠 뿐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CSIS의 북한 위성사진 분석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29일 새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홍수 피해가 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핵실험장 4번 갱도의 복구 움직임이 중단됐고 지휘본부 주변에는 우회 도로가 추가로 놓였습니다. 보고서는 4번 갱도가 기존의 핵실험이 진행된 3번 갱도보다 규모가 더 크며 북한이 앞으로 폭발력이 더 큰 핵실험을 하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위장을 위해 불필요한 4번 갱도를 공사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풍계리 3번 갱도의 경우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 양쪽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능력 고도화에 따라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 수준 바꿀 수 있는 북한의 무기에 대한 미한 양국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향후 생화학 무기와 전자기펄스 무기 등 기타 대량살상 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30일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북한 공격을 탐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2,500톤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물학 무기 규모와 전자기펄스 공격 역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평시의 억제와 강압, 영향력 행사를 위해 생화학 무기와 전자기펄스 등 기타 대량살상 무기보다는 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서 평시에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시에는 북한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 미한 군사력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대, 박격포, 공중폭발폭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노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가 에어로졸 분사기를 이용해 한국의 생물학 무기를 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의 잠복 중인 요원이 이를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추정치도 내놨습니다. 살인가스 1kg을 서울 상공에서 살포하면 맑은 날씨의 경우 0.74제곱킬로미터로 퍼져 사상자 11,000명이 발생할 수 있고 흐린 날에는 13,000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7.8제곱킬로미터까지 퍼지면서 사상자가 125,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평시에 북한은 정보를 수집하고 금품을 편취하며 피해를 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이버 능력을 이용해왔지만 전시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 붕괴를 피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한 양국의 군사 계획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전자기펄스 무기 등 이른바 기타 대량살상 무기 공격뿐 아니라 대규모 사이버 공격 상황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감시와 경고, 적극 방어와 소극 방어, 복구와 재건, 민방위 등을 포함해 충돌 발생에 대비한 전략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한적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공격 억제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 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 문화에 관한 외부 정보를 북한에 대량 유입하거나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며 북한 선박을 금지하거나 몰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 청년을 위한 유학 기회 제공 등 각종 대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수장이 오는 1일 하와이에서 3자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3국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안보수장이 다음 달 1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동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다음 달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자회동에 앞서 31일에는 안보수장들이 양자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3자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미한일 안보수장이 논의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8월 31일에서 9월 1일간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성한 실장은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국 측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한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한일 3국 안보수장이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해상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가 21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해에서 실시됐습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훈련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9일 미국과 한국, 호주, 캐나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해상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가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뱅가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영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해상연합훈련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퍼시픽 뱅가드는 5개국 해군이 해상공중전, 미사일 실사격, 해상보급 등에서 기술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훈련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국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의 헬기 구축함 이즈모 등을 파견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USS 베리 등을 동원했으며 호주와 캐나다도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을 각각 투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세종대왕함을 투입해 이번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과 이달 초 실시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등 미 해군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 잇따라 참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전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드 기지 운영이 한국의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9일 한국 정부의 최근 사드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 3불 일환 요구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한국민과 기반시설,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히 입증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방어적이며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2017년 4월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 법률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는 최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졌던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사드 포대 배치 이후 5년 넘게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조치를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부지를 개선해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배치된 한국군과 미군 병력의 생활 여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어 이 같은 정상화는 사드기지가 정상적인 생활 여건, 유지 보수구역, 저장시설, 전력망 접근 등 한국 내 다른 모든 주한미군 기지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보급과 인력교체를 위해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방어 역량의 원활한 운영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지휘협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주의 사드포대가 임시배치 상태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이곳에 근무하는 미한 장병들은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생활했으며 사드기지 앞에서 열리는 반대 시위로 인해 식량과 식수 등 물자 반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식 배치가 아니어서 미군이 요구하는 사드 성능 개량에도 어려움이 있어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던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 사정의 심각성이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국제사업회의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대사관 측에서 홍수 피해를 이유로 해당 단체에 쌀 기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미루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대사관 차원에서 주재국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국 대 당국도 아니고 그것도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아니고 인도에게 북한의 외교관이 당국자가 민간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타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긴급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이 밀과 콩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전 북한 협력기관들이 밀과 콩 운송을 고려할 것인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인정한 만큼 그 이전에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수했던 외부 지원 수용 거부 방침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8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태도 변화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와 잇단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른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작황이 좋았던 2019년 이후 3년 연속 최악의 물난리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시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봉쇄로 곡물 수입이 크게 줄고 장마당 기능이 마비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고난의 행군 수준으로까지 악화됐다는 내부 전언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춘공기가 지났는데도 주곡인 쌀과 옥수수의 시장 가격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핵강냉이 나오는 거 그거 가져다가 이제 그거 쪄가지고 죽탕처럼 해서 채소하고 섞어서 죽처럼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이제 사는 집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북한 내 쌀의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6,400원, 옥수수는 3,1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예년 같으면 쌀은 4,000원 선, 옥수수는 2,000원을 밑도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북한이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올해 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한 때문에 대북 지원 여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계가 나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민간단체를 상대로 지원 요청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북한은 스스로 주적으로 규정한 한국이나 미국 등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당국 대 당국 차원의 지원 요청은 물론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북 지원 승인을 요청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매년 80만 톤 정도 식량이 모자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라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도 상관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당국자는 쌀은 10만 톤, 비료는 14만 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정세를 주도하면서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고도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의 손을 벌리거나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루트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풍족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제 식량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루트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북한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데서 보듯 남북 교류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인도산 쌀 수입을 추진 중인 정황이 VOA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인도에 곡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홍수로 인한 작물 피해를 호소하며 현지 경제단체에 식량 원조를 부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가 북한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만프리칭 소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CIB는 29일 자체 트위터에 ICIB와 ICIB 농업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났다면서 북한이 지나친 홍수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ICIB가 별도로 웹사이트에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 두 명이 인도 측 인사들과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에 북한의 상무관과 다른 관리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뉴델리의 ICIB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뷰이는 이 같은 트위터 내용을 근거로 ICIB가 최근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 만 톤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숲에 공고문을 낸 기관인지 문의했고 이 기구는 하루 만에 북한의 쌀 지원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싱 소장은 해당 공고문이나 인도 회사가 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뉴스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신이 언급한 쌀의 양은 북한이 실제 요청한 양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ICIB는 대북 쌀 지원에 나선 기관은 아니지만 현지 북한 대사관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북한이 요구한 쌀의 규모는 북한으로 운송을 앞둔 쌀의 양 만 톤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E는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숲의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공고문을 입수해 북한으로 쌀 만 톤 운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화주는 인도 동부 비샤카 파트남 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만 톤을 운송할 선박을 물색 중입니다. 또 쌀은 50kg 포대 단위로 운송되며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 선적을 희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만 톤의 쌀이 50kg씩 분산될 경우 선박을 통해 운송될 쌀 포대의 수는 약 20만 개에 달합니다. 북한이 적지 않은 양의 쌀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여서 최근 몇 개월간 부각되어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됐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이 공고문과 관련해 BOE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종류의 쌀을 수입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식량난을 방증한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FA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 통제 조치로 경제적 제약이 들면서 필수 농산물과 인도적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과 5월 사이 북한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2022년 작물 수확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늘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살몬 보고관의 활동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지원하에 우리가 함께 시너지를 구축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는 지난달 새로 임명된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동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 대사와 살몬 보고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 강제실종을 흉악한 국제범죄로 규정했는데 북한 지도부가 이런 범죄를 자국민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트위터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과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날 유엔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개최한 강제실종 관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t is needless to emphasize in this meeting that enforced disappearances is considered one of the
강제실종이 가장 흉악한 국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며 현대 세계에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선호해온 범죄 행위란 점은 이번 회의에서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범죄 행위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수의 용감한 목소리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년간 증언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청년들이 강제실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캠페인을 펼친 건 한반도 내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매우 촉망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기록하고 목격자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헌신 덕분에 많은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장래의 책임 규명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nks to your sustained commitment to the work of documenting the facts and hearing.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해시포 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이 진실을 알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또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회는 이날 공동 개최한 행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청년 활동가 17명이 펼친 강제실종 관련 캠페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 희나리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내년에 실시할 한국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과 관련해 납북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담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팀들은 북한 내 강제실종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룬 단편소설을 만들어 배포하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종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를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의적 체포를 통해 정치범과 그 가족을 체포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공포 속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검열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은 캠페인 팀장은 이날 행사 후 VOA에 이런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알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잊혀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런 그 힘들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일인지.
이 팀장은 특히 납북자 문제는 범죄 행위로 별도로 다뤄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통일부 이산가족과가 이를 담당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북한에 보낸 통보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실종 관련 통보문엔 10만 명이 넘는 전시 납북자와 516명의 전후 납북자 외에도 한국군 포로, 제1한인북송사업 피해자,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 그리고 탈북민 가족이 북한에서 실종됐다고 보고한 주민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 수사당국이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탈중화 금융의 취약점을 악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29일 공공서비스 발표에 게시한 주의보를 통해 이런 위험성을 알리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영어 약자로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각종 금융거래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FBI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파이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인얼리시스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버 범죄자들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약 97%가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한 탈취였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사건에서 디파이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 2021년 72%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FBI는 투자자들이 디파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 관련 절차와 스마트 계약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한된 가입 기간을 제시하거나 스마트 계약이 너무 빨리 배포될 경우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이번 주의보에서 특정 행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북한 연계 해커들이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FBI가 주의보에서 인용한 체인얼리시스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중앙화 금융체계를 활용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악의적인 활동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화폐 전체 피해 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북한 관련 해킹 조직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약 10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BI는 이번 주의보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범죄 활동을 경고하는 자원이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부과된 국제적 제재를 위반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하워드 맨델슨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맨델슨 전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 국가 안보 이익의 교차점이 무엇일지가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맨델슨 전 부차관보가 최고 고객 책임자로 있는 미국 법률 정보 자문회사 카론은 최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제재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부에서 정보분석 담당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 등을 지낸 맨델슨 전 부차관보를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대북 제재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 등 글로벌 제재를 위반할 위험성이 커졌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I would almost think of it just more broadly, like there's more exposure around the world, right?
조금 더 넓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재 위반 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미국 기업과 은행, 유럽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활용은 더 강력해졌고 산업계가 제재 위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도 많아졌습니다. 테러 관련 제재가 빈번했던 몇 년 전만 해도 상업계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제재 위반 리스크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의 주요 부문이 중국, 러시아와 물질적, 상업적으로 통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제재 위반 리스크는 커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제재 위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 한국에는 어떤 함의가 있나요?
What the MEU rule has done in the US by the Commerce Department is it's kind of transitions.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하는 상무부의 군사 최종 사용자 규정은 수출 규제가 전통적으로 매우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에서 전략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 수출 규제는 이제 단순히 미국의 기술과 상품의 문제를 넘어서 이 기술과 상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보다 전략적인 문제로 변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제재를 부지불식간에 위반할 리스크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Korea is certainly, you know, a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with respect to, you know, how
한국은 산업과 수출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 규정 준수는 경제적 성장의 속도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강국인 만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민감성이 엄청난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특히 규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규제 조치를 맞추려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제적 조치를 권고하시나요?
It first really does start with sort of what you might think of as a culture of
무엇보다 규제 준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텐데요. 첫째로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가의 관점에서 주요 목표는 수익 창출인데 규제 준수와 법적 문제들에 투자할 경우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준수에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재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생기는 법적 리스크와 사업 집행 리스크, 규제 리스크, 혹은 평판에 금이 갈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제재 이행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Number one, you know, South Korea's come out, for example, and said, you know, we're going to align with U.S. sanctions.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한국이 미국의 규제 조치와 맞춰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실제로 이런 방침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업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해서 러시아 제재 리스크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구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재 준수를 위한 정책 결정 후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안보처럼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경제 동맹 강화라고 보십니까? 또 미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의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I think, you know, trade with China is an enormous challenge for the US as well, right?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에도 엄청난 도전인데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해 미국이 하는 것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민감한 무역 부문이 어떤 것일지 세심하게 따져보고 이에 대한 수출 규제, 특히 군사 최종 사용자, 그리고 강제 노동 관련 규제를 유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에 관한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결국 미한 양국의 개별 무역에서 상호 국가 안보 이익과 교차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워드 맨델슨 전 미 재무부 부차관보로부터 한국 기업들의 제재 위반 위험과 미한 경제 동맹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미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5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꾸준히 미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0일 한국 내 탈북민들의 미국 정부 교류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지금까지 탈북민 200명 이상이 미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풀브라이트와 글로벌 교환 학생 프로그램, 한미 대학생 연수,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교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인 English Access 마이크로 장학생, 여름 영어 장학생 프로그램 같은 장학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적, 교육적 학습 투어에 참여했다면서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9천여 명의 동문 가운데 탈북민이 200명 이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지난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얀 교류 프로그램에 탈북민 동문이 15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2019년 이후 적어도 50여 명이 추가로 교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국 대사관 주도로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얀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지난 2월 VOA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탈북민은 올해 2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라고 확인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도 앞서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전까지 탈북대학생 48명이 한미대학생 연수를 통해 미국 대학에서 어학연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탈북민 수십 명이 미국 대학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엔 한국에서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평양 출신 김금혁 씨 부부가 국무부가 제공하는 한국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에 뽑혀 미국의 4개 도시를 방문해 현지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했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또 한국에서 영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영어 교재 개발의 예산 지원, 탈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연간 320시간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TNKR은 홈페이지를 통해 13살에서 20살 사이 탈북민 학생들에게 이런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모든 수업을 미국 원어민 교사들이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스테이트 매거진은 지난 2019년 주한미국 대사관의 탈북민 교류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런 시도가 미국을 폭력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배운 탈북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운동 1세대로 지난 2011년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앞서 VOA에 이런 프로그램이 탈북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향후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저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고 좀 더 많은 탈북자들, 또 탈북 북한에서 온 리더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서 어떤 선진화된 그런 자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북한의 변화, 이런 이제 북한의 민주주의 어떤 그 학습이라든지 또 경험들을 우리가 전수하는데 상당히 저는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주한미국 대사관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서울 광장시장에서 탈북민 김금혁 씨 부부와 식사하며 담화를 나눈 건 이들의 미국 교류 프로그램 경험 등을 듣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금혁 씨 부부가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미얀 파트너십에 관해 대화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나누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은 서울에서 유튜브 채널인 평양남자, 서울여자를 운영하는 김금혁 씨 부부가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등 차별에 맞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와 단체들의 활동을 견학하고 돌아온 한국인 중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0년 8월 31일 레흐 바웬사 주도로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데리티 연대가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자 단체로 인정받습니다. 1980년 8월 31일 당시 공산주의 폴란드 정부가 자유노조를 합법 단체로 승인한 것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게 된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 노조연대 솔리데리티는 당시 37살의 젊은 전기공 레흐 바웬사의 주도로 2주일 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공산주의 정부 대표들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부는 자주적인 노조와 파업권을 인정한다. 노조는 소비에트 블록의 동맹과 정부의 지도력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1980년 8월 31일은 폴란드 솔리데르티 연대 노조의 출범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데르티의 지도자 레흐 바웬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폴란드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887년 8월 31일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특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894년 대중에 선보입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정확히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 밖에도 전등, 축음기, 건전지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하고 개발한 것은 자그마치 2,300여 개, 그 가운데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 것만도 1,100여 개에 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